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비를 받아 죄 용서받게 되는 언약의 백성이 되었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스스로는 발버둥 쳐도 할 수 없는 일을 이 세상을 만드시기 전부터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일을 준비하시고 때가 되어 저희들을 불러주셨으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바칠 수 있는 삶만 저희들이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의 언행심사에 간섭하시고 이끌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 먼저 마태복음 제12장 38절에서 50절 말씀을 한 사람이 1절씩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계속해서 읽어나가는데 예수님과 일반 유대인 즉 이스라엘 그 크라우드 무리들과의 관계는 조금씩 이제 이 무리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어쩌면은 모세가 말하였던 The Prophet 바로 그 선지자일 수도 있고 메시아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할 때입니다. 반면에 지도자들은 완전히 예수님에게서 이제 돌아서서 반대 입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한 번에 약 500명 정도 되는 제자들을 만났다 한 걸 보면은 이스라엘에 약 2밀리언 정도가 있다고 할 때 500명 정도밖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인 사람이 없었다는 결론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예수님이 사시던 때 그 generation 구약에서는 약 보통 한 30년 신약에서 생각하니까 그때 그 동시대에 살던 사람들을 예수님은 wicked and adulterous 악하고 간통하는 generation 세대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exception이 그 예외가 약 500명 정도 되는 분들입니다. 그분들 대부분이 어디 출신일까요, 여러분? 당연히 갈릴리 출신입니다. 예수님의 공사역, public ministry가 갈릴리에서 제일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주다나 제루살렘이나 서메리아는 그냥 잠깐 들르는 것이고 마지막에 잡히시기 전에 약 2주 동안 제루살렘 쪽에서 집중적으로 일을 하셨지만 그전에는 대부분이 갈릴리에서 다 일을 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 후에 제자들에게 갈릴리에 있는 산에서 나를 만나자고 돌아가시기 전에 이미 약속을 해놓으신 게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갈릴리 산에 가서 거기서 만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준 Great Commission, 지상명령이 바로 거기서 주어진 겁니다. 예. 이제 이번 토요일이 되면 2022년 1월이 되는데 우리 1월 달부터는 다시 신구약 창세기부터 저희들이 하루에 한 장씩 적어도 4개 정도는 읽어나가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사도행전이 나오거든요. 사도행전 1장은 바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제자들을 전 세계로 흩어져서 만들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물 세례를 주라고 한 그 명령 후에 제루살렘으로 돌아오셔서 제루살렘 북동쪽에 있는 성전에서 마주 보이는 동산 그게 감람산입니다. Mount Olive. 거기서 베다니 쪽으로 산 고개에서 제자들에게 두 손을 들고 축복하시면서 구름 속에 하늘로 가셨거든요. 그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그겁니다. 너희는 성령을 기다려서 성령이 오시면은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의 증인들이 되어라. 그렇게 마태복음 28장의 지상명령과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기 직전에 주신 그 명령이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후에 조차도 대제사장들과 그 지도자들이 군인들을 매수해서 퍼뜨린 소문 무엇이었습니까? 제자들이 밤에 몰래 와서 나사렛 예수의 시체를 훔쳐갔다. 그 소문이 지배한 거죠. 그러니까 부활 후에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날 시가 없어요. 왜? 예수님이 그 사람들이 안 나타나버렸으니까. 부활 후에는 자기 제자들에게만 나타났으니까 여전히 부활하시기 전이나 부활 후에도 그 제너레이션 세대는 악하고 간통한 세대였다는 겁니다. 이걸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처럼 극악한 익스트림 메저로 가장 극심하게 저주한 세대는 예수님이 전파하셨던 그 동세대에 살던 대부분의 무리와 종교 지도자들과 귀족층이었거든요. 오늘 지금 이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38절의 시작부터가 그 종교 지도자들 몇 사람이 대표로 예수님에게 믿지 않는 무리와 자기들을 대표해서 이 요구를 한 겁니다. 읽어봅니다. 일단 유대인들과 동일하게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은 사인 표적을 좋아했다. 이건 사도바울이 고백했지요. 헬라 그릭 사람들은 wisdom, 새로운 지혜를 추구하고 Jews, 유대인들은 사인 표적을 좋아했다. 예수님의 선지자 되심을 인정하지도 않았고 메시아이심은 더더욱 믿지 않았기에 그 프리텐션이죠. 가식적인 말과 자세로 예수님에게 와서 표적을 구했다. 마치 표적을 행하신다면 자기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보내신 선지자의 것으로 믿겠다는 듯이 그렇게 한 겁니다. 1번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그 동세대의 그 contemporary generation 유대인들을 악하고 간통한 세대다. 아무래도 저희들이 이 간음이란 단어를 고쳐서 간통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열 가지 말씀에도 우리가 그건 뭐 70년 이상 개역성경이 그냥 간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간통으로 정확하게 표현이 되어야 됩니다. 이건 결혼 언약을 한 후에 일어난 예, 간음을 이야기하는 거니까요. 예, 간통의 표현이 맞아요. 하나님과 자기 언약 백성 사이의 관계를 영적인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비유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님의 그 true identity 실체에 관해서는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그들의 지도자들과 함께 그분을 선지자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냥 miracle worker, 기적을 행하는 분 정도로만 알아들은 겁니다. 물론 한국의 무속신앙에서 뭐가 같아요? 용암무당과 같은 거죠. 자기들 개개인의 필요에 도움이 된 정도로 끝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무리들의 병을 치료해 주시고 악한 영을 뭐 쫓아내셨고 70명을 보내고 12사도를 보내서 그런 일들을 했는데 그분들이 다 합해서 500명을 훨씬 넘지 않겠어요? 그런데도 결국은 500명 정도밖에 예수님의 제자가 없었다는 게 바로 이 무리들의 모습과 똑같은 겁니다. 무당에게 가서 자기 필요한 것을 챙기는 그 정도밖에 예수님을 기적을 행하는 레바이 정도로 생각했다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서만 가능했던 예수님의 그 기적들과 선포를 하셨던 하나님 나라에 관한 그 좋은 소식을 노골적으로 거부하고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이 요구에 리퀘스트를 거절했습니다. 이번 예수님께서는 사흘 밤낮을 큰 물고기의 뱃속에 살았던 요나의 표정만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리고 그 요나를 배경으로 사람의 아들 인자에 관한 예언을 대신해 버렸습니다. 대부분의 청중들은 예수님의 하신 예언을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사흘 밤과 낮을 땅의 중심부에 있겠다.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으심, 장사되심, 그게 땅속의 중심부에 간 거죠. 그리고 요나가 물고기 배 속에서 다시 육지로 올라오듯이 부활하심에 관해 예언을 하셨던 것이다. 요나가 사흘 밤낮을 물고기 배 속에 있었듯이 예수님께서도 그리 땅속에 장사되어 계실 것을 예언하셨다. 물론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하루라고 할 때는 오전 6시부터 시작이 됩니다. 제1시 그러면 7시예요. 제2시 그러면 8시입니다. 제3시 third hour 그러면 9시입니다. 그러니 만약에 어떤 일이 제1시 7시에 일어났다 합시다. 그래도 그게 하루로 계산이 되는 거죠. 유대인들의 계산법이 그렇습니다. 로마하고는 달라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꼭 for 72 hours, 72시간으로 해서 사흘 4 days, 사흘 4 nights를 이야기 안 해도 상관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하루를 계산하실 때 저녁 5시면은 11th hour입니다. 그렇게 하고 12th hour가 되면은 그 다음날이 시작이 돼요. 오후 6시면. 그 벌써 한 시간 지나서 이틀이 되어버리죠. 만약에 오후 5시에 무덤에 들어가셔서 한 시간 지나니까 벌써 이틀이 계산이 돼요. 그렇게 그 다음날 6시에 부활하셨다면 사흘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계산이 그렇게 돼요. 사흘 낮을 계셨고 사흘 밤을 계셨다.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26시간 동안에 장사 지내셔도 사흘 밤낮이 되고 72 hours를 땅속에 장사 지내셔도 사흘 밤낮이 되는 겁니다. 유대인의 계산법으로. 이 문제 때문에 유대인의 계산법을 이해하지 못한 분들은 예수님이 수요일 날 무덤에 가셨다. 혹은 목요일 날 무덤에 가셨다. 이렇게 해서 주일 날 부활해서 72시간 지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건 잘못된 우리 로마식의 오늘날 우리가 로마역을 따르니까 그 식으로 생각을 한 거죠. 예. 특별히 마태가 이것을 썼을 때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썼기 때문에 당연히 자기들이 관습적으로 아는 그 시간을 계산을 한 겁니다. 이건 이해가 됐습니까, 여러분? 3번. 큰 물고기, 이 번역자는 고래라고 했는데 그거는 우리가 하늘에 가서 날지 그 전에 모를 것 같아요. 그냥 큰 물고기라고 했으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큰 물고기, big fish, 큰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밤낮을 살았던 요나가 겪은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이 없다. 그런데 그 요나보다도 예수님 자신이 더 크시다고 스스로 밝혔어요. 그러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심판날에 일어나서 예수님 당시의 제네레이션을 죄가 있다고 컨뎀을 할 거다. 왜? 자기들은 예수님보다 아무것도 아닌 요나의 설교에 회개하고 돌아섰으니까. 어느 정도 철저하게 회개를 했습니까, 여러분? 금식을 선포를 했죠. 왕부터 왕복을 벗어버리고 삼베옷을 입고 머리에 재를 뿌리고 금식을 했어요. 누구까지? 도다미까지. 왜? 짐승까지 다 금식을 시켰어요. 뭐 짐승도 삼겹살이 폈는지 그건 모르겠지만은 금식을 시킨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철저했기 때문에 심판날에 당연히 그때 회개한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은혜로 의로움이 된 겁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의 동시대 사람들에게 가장 너희들은 악하고 간통한 세대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게 된다 이것이요. 전하보다 더 크신 예수님의 복음 선포를 듣고도 예수님을 거절한 유대인들은 더 심한 죄악에 있고 깊이 죄책을 가진다. 4번. 곧이어서 예수님께서는 남방의 여왕, 어떻게 표현할 때는 뭐 오늘날의 이티오피아 여왕이었다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솔로몬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을 시작해서 터진 족속이 에티오피아에 있는 블랙 주스다. 그래서 3,000명 이상을 유대인 이스라엘로 그 이민을 받아줬어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건 자기들의 레바의 전통인데 그렇게 자기들 받았어요. 그리고 아프리카 땅에서는 제일 먼저 신구약 성경을 자기 나라 말로 카틱인데 이디오피아 카틱 말로 번역한 성경은 이디오피아 사람들이 제일 먼저 가지고 있었어요. 네. 곧이어 예수님께서는 남방의 여왕을 구약 말씀에서 예로 드시면서 회개한 니느웨 백성들과 함께 그 여왕도 예수님의 동시대 유대인들을 죄가 있다고 말할 것이라고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다. 그 여왕은 멀리서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러 왔지만 솔로몬보다도 더 위대하시며 더 지혜로우신 예수님께서는 몸소 세상에 오셔서 복음을 선포해도 동시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선포하시는 말씀을 NO 하고 REJECT 거절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에 그들 스스로가 보인 예수님께 대한 언빌리프죠. 불신앙을 스스로가 우리는 죄인이라고 길티라고 프로브를 한 겁니다. 명백하게 스스로 그렇게 됐어요. 곧이어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빈집으로 디스코라 묘사를 하셨어요. 이게 짧은 비유입니다. 이 제너레이션 전체 사람들 하나의 그룹을 마치 집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사람으로 치면 한 사람의 영혼과 같고 몸과 같아요. 이스라엘 전체 이 그룹 전체 악하고 간통하는 이 세대 이 사람들 전체가 하나의 집과 같은데 그들의 영적 상태가 악한 영들이 그렇게 날뛰고 있어서 믿지 않는 다른 이방인들의 나라보다도 더 악화되었다.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의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하는 선포에 순종하여 회개한 것처럼 보였을 뿐입니다. 왜? 세례 요한이 회개를 했으면 열매를 맺으라고 했는데 실제로 열매를 맺지 아니하였어요. 따라서 세례 요한 뒤에 예수님의 사역을 일을 하실 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죄를 고백했던 사람들이라도 그들의 영적 상태는 더욱 월슨 악화되었어요. 그랬기에 그들은 악하고 간통하는 세대라는 예수님의 컨뎀네이션 정죄를 받았던 것이다. 왜 회개에 따른 베어링 프루트 열매가 없는 삶은 회개하기 전보다 더더욱 악하여진다. 예수님 표현을 하면은 7번 더 악하게 된다가 아닙니다. 왜? 처음 악한 영이 있다가 쫓겨났다가 돌아올 때는 자기보다 더 악한 영을 7을 더 데리고 왔으니까 그냥 arithmetically 7배가 아니에요. 이게 70배가 될지 700배가 될지 7000배가 될지 몰라요. 더 악함이 더 심화된 것은. 그러니 창세 에덴 동산에부터 심판을 오실 예수님이 오실 그때까지 모든 몇백 몇십억의 사람들 가운데 가장 저주받은 세대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분들이. 이 비참한 실태가 예수님의 사역 시의 유대인들 세대였다. 마지막 여섯 번. 마가복음 3장 21절 22절에 저희들이 잠깐 한번 읽어봐야 되겠죠. 예수님을 son of Belial, 악한 영에 사로잡혔고 악한 영의 두목에 편에 서서 다른 악한 영의 두목과 싸우던 있다고 친척들이 눈으로 예수님이 하시는 기적을 보면서도 귀로는 누구 말을 들었느냐?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 그렇게 레이브로 하는 것을 듣고 그 말을 믿었어요. 그걸 고향에 있는 예수님 엄마와 남동생들에게 이야기를 해주니까 그냥 그 사람들이 막 20마일 넘어서 내려온 거예요. 예수님 만나려고. 큰일 났구나. 우리 형님이 지금 악한 형에게 붙잡혔네. 이렇게 된 거죠. 예수님 엄마도 가슴이 들컹해서 온 겁니다. 예수님이 집안에서 지금 설교를 하고 계시니까 사람들이 가득 차니 들어가지도 못하고 문 밖에서 있을 때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게 이제 그 말을 해준 거죠.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와 남동생들이 나사렛에서 와서 예수님을 만나려 했다. 아마도 마가복음 조금 전에 읽었던 그 사정에 따르면 그들이 예수님의 하시는 일에 따른 그 악한 영을 가지고 지금 일을 하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염려되어 방문한 것처럼 짐작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가족들을 만나지 않으시고 자신의 제자들에게 격려가 되는 그러한 말씀을 선포를 하십니다. 예수님의 일을 오해하는 가족들이 가진 자신과의 그 blood relationship, 그 familial relationship 보다도 내 제자들 너희들이 하늘 아버지의 뜻을 지키고 있으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true family다. 곧 선포를 해버린 겁니다. 사도 베드로가 고백했듯이 주님,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팽개치고 떠나고 주님을 따라왔다이다는 그 고백에 예수님께서 맞아 너희들 그랬어 너희들 참 수고했다 거기서 오른쪽 왼쪽 뒤쪽으로 가지 말고 계속 가자 격려하신 거죠. 예수님의 부르심에 사도들은 순종을 해서 모든 가족 관계들을 다 뒤로하고 하늘 아버지의 뜻을 따른 자신의 제자들이야말로 예수님의 가족 멤버들이라고 선포를 하시고 그들을 격려하시고 위로하신 것이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저희들이 이 우선순위를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기본 시추에이션에서 하나님께서 추주원 둘 중에 하나를 할 때는 프라이오리티가 당연히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아버지가 첫째가 됩니다. 우리가 그 마음이 항상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마치 즐겁게 매일 죽을 준비로 죽을 각오로 십자가 지는 그 자세로 있는 것하고 똑같은 입장입니다. 그게 first priority입니다. 그러니 목숨 건지려고 핑계대는 순간에는 자기 십자가를 배반한 자리에 들어갑니다. 질문이 하실 이야기 있나요? 생각할 점. 예수님을 또 그분의 전하신 복음과 그분의 나라를 위해 가족이나 집이나 땅을 혹은 재산을 버린다는 것을 나는 어떻게 이해하며 나의 삶 속에서 어플라이 실천하고 있는가? 이 말씀을 통해서 또 3주가 아니라 4주 후겠네. 4주 후에 한번 또 이야기를 해봅시다. 다음 주일은 제가 아까 이메일에 보내드린 대로 우리가 3주 전에 우리가 숙제가 있었잖아요. 어떤 게 성령님을 거역하는 죄고 또 용서받지 못하는 죄인과 공분한 부분을 그걸 아무래도 한 시간을 빌려서 전체를 저희들이 정리할 필요가 있으니까 다음 주일날 그 공부를 마태복음에서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문 없습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이 보낸 건 그 아직 완성된 건 아닙니다. 그러니 그냥 제가 영어로 된 건 일단 보내드리는데 마지막에 완성되면 당연히 이번 토요일 날 평소처럼 보내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처럼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와서도 이처럼 오해를 받고 거절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지만 아버지께서 허락하시고 장차 믿을 사람들을 위하여 즐겁게 십자가를 지신 것을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저희들이 날마다 이 십자가의 길에서 오른쪽 왼쪽 뒤로 돌아가는 자리로 가지 않도록 아버지의 사랑으로 저희들을 사로잡으시고 이끌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